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서의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9장에서 12장까지. 잘못은 덮으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야 고쳐진다. 잘못은 덮으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야 고쳐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계속 말씀 나눠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지역의 그 중간을 끊어내는 전투,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관련된 그 전투,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인 그 이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9장부터는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가나안 남부 지역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바로 이제 북부 지역의 주된 세력들을 꺾는,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를 꺾는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이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이 부르심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후에 그 다음 이제 계속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의 싸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으로는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전쟁이 가나안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비롯해서 이제 가나안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그 원래 하나님이 보내시고 어쨌던 그 목적 있죠. 그 여호수아의 그 역사적인 이 과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구원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바르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사이에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구분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과거에는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소를 옮겨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똑같은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지만 구원 그 이후에도 우리는 같은 가족 속에서, 같은 장소 속에서, 같은 친구들과 같은 시대 속에서, 같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사이에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도 알고, 그리고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예배고 여러분이 성도가 됐다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진심을 아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거기까지도 좋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제 정말 실제로 삶의 현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똑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사명의 땅에서,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가나안 땅 끝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바로 여호수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역사도 우리가 차분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믿음 따라 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사실 그 한 가지 주제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확실한 그 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이 너무도 단순한 명제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되고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점점 복잡해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나누다 보면 자꾸 반복적인 얘기가 계속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큰 명제를 두고 우리의 삶의 디테일로 들어가서 왜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나갈 때 다르게 성경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모든 성경이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다 안 걸려 뭐. 네, 이런 부분에 여러분 혼선이 없이 잘 묵상의 훈련들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9장부터 살펴보면 광야 방황 후에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는 것, 그러니까 광야 38년 방황 후에 이제 요단강 이 동편 땅을 쭉 따라 올라 에돔 땅, 또 그 다음에 모압 땅, 아모리를 점령하고 그 이제 바산 땅까지 다 점령하는 그런 일들과,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듣고 그리고 요단강을 도하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승리, 이런 소식이 계속 그들에게 들려지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의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적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믿음 따라가는 그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전 지역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참고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겨낸 그 승리의 소식이 요단강 서편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레바논, 시돈 이런 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일곱 족속 전체의 족속들에게 퍼져나갔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먼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진 누리려고 하는 그런 태세를 만들었죠. 그래서 죄를 심판하는 과정을 잘 보면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를 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가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되는 그런 재앙들이 있었을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이를 갈고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던 것, 그 모습도 보았었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라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사 속에 하나님을 저항하고 욕심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이 전쟁의 개념이 아니라 돌아오라라는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것에 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가나안의 한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히위 족속은 가나안 여러 곳에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흩어져 살면서 같이 일곱 족속 속에 있었던 그런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기브온은 주변의 여러 작은 성들을 거느린 이게 히위 족속으로 따지면 리더격인 도시였습니다. 아이성보다 굉장히 큰 성읍이었고 사람들도 꽤 많고 크고 강한 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당황할 정도였어요. 아니 왜 이렇게 강한 성이 저렇게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할까? 의문이 날 정도로 이 기브온 성읍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 성을 무찌르고 그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리면서 파죽지세로 달려오는 그런 소식. 그런데 그 과정의 전쟁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절대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런 무서운 전쟁의 얘기를 들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죄, 다시 말하면 이 역사로 따져보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아브라함 시대 이후 지금 40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멸해버렸지만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의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을 신명기 7장을 통해 보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그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심판을 받고 멸망하듯이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삼아서 그 모든 생명을 진멸해야 되는 게 바로 가나안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온 민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때로는 이를 갈면서 덤비려고 할 때 이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꾀를 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꾀를 쓰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회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이 심판의 두려움과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이 상황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불리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일단 모면해 보려고 하는, 피해 보려고 하는 시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싸우나 하는 것을 정보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로 인한 심판의 대상이 가나안 일곱 족속 외에 멀리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가나안에 속한 일곱 족속이 아닌 다른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하는데, 화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당신들이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가진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굽신거리고, 그러니까 아예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하고 와서 굽신거리고,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있었던 그 일들, 그 광야 40년 동안의 그 일들, 또 요단 동편 건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막 칭찬을 하고 막 그들을 아주 치켜 올려 세우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칭찬에 좀 쉽게 넘어간 것 같죠.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거는 뭐 고래를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을 만약에 잘못 이거를,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사실을 부풀려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참 축복받은 족속이긴 하지만 세상에서는 늘 이방인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았고요. 방랑자로 계속 취급받으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형제 족속들이었던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까지도 늘 멀리하고 왕따시키고 가까이 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이스라엘 족속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한 족속이 나타나서 너희와 친해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게 이 족속들을, 이 이스라엘을 칭찬을 내 쏟으면서 막, 심지어 자기들은 뭐 너희와 어떻게 동등할 수 있냐? 우리는 종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마치 동맹자를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쉽게 저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죠. 사실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능하면 적보다 우군이 많은 게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봐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과 하나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듣기 좋은 얘기는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이스라엘을 높여 칭찬하는 기브온의 말에, 기브온 사람들의 말에 여호수아부터 주신 사명과 그 사명을 읽어가야 했던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들을 상근 깜빡한 거죠. 그저 좋은 관계,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뭔가 위에 있어서 그동안 갑, 을, 병, 정이면 정처럼 맨 밑에서 짓밟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가 갑이 된 입장이 딱 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나옵니다. 14절에 본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행동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래서 스스로 평화조약을 맺어서 그냥 얼버무려 넘어간 것처럼 얘기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그냥 이 말이 없이 지나갔다면 좋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본문이 이렇게 분명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근거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이 가져왔던 어떤 양식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양식이라는 게 무슨 떡이나 무슨 음식을 받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전쟁에 필요한 군량미였겠죠. 전쟁을 할 땐 가장 중요한 게 병사들을 잘 먹일 수 있는 식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군량미류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당장 이걸 이 사람들은 화친의 예물로 가져왔는데 아주 치명적인 예물이죠. 따지고 보면 정말 꼭 필요한 걸 다 갖다 주는 거니까. 그런데 정확히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한 뇌물로 가져왔는데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14절에 말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이 기브온의 의도를 잘 분별할 수 없었어요. 헷갈렸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너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사실은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칭찬을 하고 막 이렇게 너무 기묘하게 아주 짝 맞춰서 속이고 있으니까 헷갈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라고 시내산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물어라 라고 했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뭔가 말씀하시니까 행하는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모세의 경우는 대부분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했는데, 여호수아로부터는 그게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어떤 분명한 분명한 언지를 주시고 어떤 사건에 대한 방향을 지시하는 것은 처음 1장에만 나오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방법대로 싸워가도록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라는 방법이 무슨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 다 이걸 다 기도 안 했다. 무조건 이렇게 그냥 확 넘겨가 버리는데 얼핏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 우림과 둠밈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도의 문제보다 순종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우림과 둠밈의 방법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거는 바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적혀지는 때였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완벽한 성경,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고 완성됐다라는 것을 믿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현대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이 이 시대에 정확히 이렇게 하라고 어떤 걸 찝어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당연하죠. 4천년 전에 이 적혀진 이 성경들이 4천년 후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은 분별하기 힘들죠. 예를 들면 뭐 술, 담배, 마약, 오락, 낙태, 안락사, 뭐 유전자 변형 이런 많은 문제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시내산에 나오는 율법, 법도와 규례를 통해 알 때도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문자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그 문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오늘 이 시대 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성경이 이거는 이렇게 해라, 뭐 안락사는 이렇게 해라, 뭐 유전자 변형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런 게 율법적 기록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그 승리에 어떤 고취되어 있기도 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왕따 당하던 자신들을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칭찬하고 많은 군량미를 갖다 대주고 우리가 너희의 친구가 되고 싶다, 같은 우군이 되고 싶다 이런 말에 속아서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느낌대로. 그러니까 게을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성실하게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게을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보고 그 뜻을 안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게을렀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자기들의 느낌과 이 전체적인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다수 지도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건고 이젠 우리는 너희들과 싸우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맹세하고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라 하신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이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아서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들과 이런 불가침 조약을 맺은 지 3일이 지나서 이제 전투를 위해 나아가다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먼 곳에 있는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속한 족속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심각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라 했는데 자기들의 감정적인 그런 어떤 이 분위기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을 어떻게 된지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인 것을 알고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했으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거다. 우리가 더 큰 일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받아주자. 이런 식으로 무마를 하고 맙니다. 자,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땅을 가지냐 안 가지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심판하는 일에 그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떤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고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무마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옳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많은 주석들의 해석이 다르고 또 각 목사님들 설교마다 다양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기부온 민족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왔던 역사와 이런 하나님의 그 이 가르침의 근거로 옳은 것일까 우리는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설교도 듣고 주석도 보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 또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사람이 맹세를 할 때는 분명히 성경에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분명히 맞지만 바른 판단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전쟁의 목적, 왜 이 싸움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 전쟁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먼저 내리신 명령이 무언가라는 걸 먼저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내 자신의 맹세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라는 거죠. 이런 논리라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사람들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논리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해석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그냥 필요 없어지는 그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한 것, 서원에 대한 것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아예 도대체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 신약 시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핑계로 하나님 앞에 주신 명령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이 맹세한 것을 가지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첫 명령은 뭐였습니까? 너무도 죄악으로 관영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7장에 나와요. 1절.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왜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줬고 심판의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3절.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뭐예요? 절대 타협치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타협치 말라, 언약치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문화대로 살아가라라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도 들어오고 뭐 어디도 들어오고 이집트도 들어오고 가나안도 들어와서 다 섞여버린 너나 나나 다 똑같다, 불교나 뭐 힌두교나 뭐 어디나 다 똑같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근데 신명기 20장을 보면 잠깐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20장 10절. 여러분이 어떤 성읍에 접근하여 공격하게 되면 반드시 먼저 그 주민들과 협상을 해서 평화적인 항복을 제안하십시오. 만일 그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항복하겠다고 여러분에게 대답하고 성문을 열어주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부역군이 되어,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 여러분을 섬기게 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이 신명기 안에 또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있는 명령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계속 읽어보고 가보면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성읍에서만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살 곳의 성읍들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들에게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응? 곧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실 그 땅의 성읍들에서는 어떤 사람도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비록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들이 맹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킬 게 아니라 바르게 수정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게 옳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며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쳐 죽이는 이런 가나안의 심각한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 신명기 7장에 말하거나 20장 18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여러분을 유혹하여 여러분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흉악한 일을 저지르게 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들에게 있는 문화 풍습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이건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그 문화에서 태어나고 또 그 문화를 접하며 살아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순간에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죄악의 문화, 음란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것이 자꾸 옹호받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시대 문화가 세월을 거쳐오면서 그런 욕심을 쌓고 쌓고 쌓아서 논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같은 경우도 과거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동안 계속적인 그들의 욕심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이 머리를 써서 이런 법을 만드는 곳으로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고 이런 분위기를 따라서 마치 소수인권이 중요한 것처럼 자꾸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는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것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문화가 됐죠. 한순간에 된 게 아니라 이게 몇십 년에 거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도 지금 왜 심판을 받아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 때로부터 따져봐도 400년이 지나도록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해오고 있었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족속들이 히브리 이 족속들의 강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항복하고 굴복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하지만 와서 굴복하고 울고 발발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면 되지 않지요. 왜요? 그들이 그때는 울고 잘못을 회개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 뿌리 속에 있는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우상 숭배와 탐욕과 음욕과 인신제사와 같은 그런 거, 이런 이 습관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기브온 족속들은 정말 자신들의 심판을 받은 이 죄악의 더러움,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래서 일어났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깨달았고 회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피하려고 그런 거예요. 심판의 이유도 모르고 단지 그 죽음, 그 심판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기브온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지금 속아서 맹세를 했다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지도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들이 맹세한 이 말에 큰 의미를 둘 게 아니라 더 큰 명령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맹세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하려 했던 이 기브온 족속을 멸하는 것이 온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절대 타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미안해 내가 잘못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어떤 정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어서 그 죄를 씻을 정도의 공의롭고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그렇다면 단지 자기들이 속아서 맹세를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신 명령과 언약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 맨 이 맹세를 계속 지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맹세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잡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성도의 바른 태도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이 기브온 히위 족속을 또 다른 라합이다 그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성의 여자였죠.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주님을 믿고 그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그것처럼 지금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비슷한 상황이다. 히위 족속의 이 기브온도 그렇게 제2의 라합으로 그 용서를 받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른 좀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큰 명령이 잘 분석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저 자기들이 했던 맹세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무리하게 해석하는 거라고 보여요.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명령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즉시 그 잘못된 맹세를 파기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명령으로 따라갔어야 하는 게 옳은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건 뭡니까? 자기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우리에게 화가 미칠 거다.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 신앙 속에 우리가 자꾸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한번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안 지키면 너네 가만히 안 둬라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에는 민감하지 못하고 불감이요. 불감. 불감한데 자기들이 이미 저지른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명예에 대해서 어떠한 거예요?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불감증이 만연하고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피해 여기는 아주 민감한 삶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일보다 자기들이 버린 일을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대충 꽤 맞추는 그냥 수습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맞이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행하고 결정한 일들이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면 레위기에 보면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죠. 자기들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이 상황을 주셨습니다. 화목한다는 거는 쏘리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한 행동들을 고치고 돌이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서는 그런 길들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부원과의 일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지고 벌어졌는데 사실 백성들을 보면 본문을 통해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단순해요. 그러니까 듣는 말씀만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더 순진한 거죠. 근데 지도자들이 더 어떡한 거예요? 영악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입으로 뱉어놓은 것들을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교묘함들이 있는 거죠. 9장 26절 그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이 일을 주도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일 태세였으나 여호수아가 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르게 서고자 했던 백성들을 막아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저들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 여부스 족속을 그럼 종으로 삼자, 종으로 부리자. 얼핏 보면은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좋은 걸 수 있어요. 우리의 종이 되면 우리의 우군이 될 것이고 겉으로 보면 아무 상관도 없이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된 이 결정에 대해서 마치 아무치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것이 발견됐을 때 즉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 비록 내가 명예가 실추되고 어쩌면 내가 맡았던 이 책임자의 자리를 놓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바르게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 그게 어떤 거예요? 바른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뉴스들을 보십시오.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됐던 자들이 그 권력의 꼭대기에서 여자들을 겁탈하고 돈을 뜯어내고 이런 부패와 자기들이 어떤 그 이 순간적으로 어떤 저질렀던 그런 잘못들이 드러나는 소식들이 자꾸 들립니다. 근데 어때요? 이게 혼자만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보호하려고 정말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자꾸 어떻게 돼요? 감춰지고 있죠. 우리가 그냥 봐도 알겠는데 이 권력을 진 자들, 법을 진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사건을 축소시키고 마음대로 하는 걸 보면서 사실 국민들의 마음은 비탄에 빠지는 거예요. 아, 이 나라는 공평한 나라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백성들 속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이기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든 주권자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의 청렴한 삶의 그런 삶의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면 한때 한순간 순간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 그게 드러나고 그 잘못된 것이 이제 공포될 때는 어떻게 돼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에 따른 바른 대가를 치르는 회개의 자리로 갈 때 바른 회복이 있고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오히려 더 그 이 실패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의 실수들을 숨기려고 하죠.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한 행동들을 숨기고 아간처럼 막 감추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부패하고 그래서 사회가 망해가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자체적으로 이 사회가 점점 하얀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평이라는 게 바르게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는 이 심판자에 있는 이 재판장들을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시고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래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길을 만들어버리는 날에는 이 사회는 끝장난 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고 사실 미래가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인 것은 맞죠. 여러분 기부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잘못 선택을 했던 잘못 뭐 처리를 했던 욕심대로 행했던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 기부원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런 기록들이 얼핏 보면 한 절로 뭔가 이들이 잘못됐다,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결과적으로는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얼핏 보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의 흐름을 쭉 계속 훑어보다 보면 결국은 이 시점을 근거로 가장 최고점을 찍는 이 순간에 이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미 미사일이 그냥 하늘로 솟아올랐다가 어느 정점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이런 실수를 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은 완전히 이 땅을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는데 결국은 나중에 살피겠지만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끝나질 않아요. 다 지지부진하게 끝나요. 여기서도 이 진멸 못하고 저기서도 진멸 못하고 이 지파 저 지파 다 진멸을 못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종으로 부렸다. 뭐 그냥 이렇게 그런 식으로 끝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회의 끝은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얘기가 열왕기상 3장 나중에도 살피겠지만 솔로몬 왕 때도 그랬어요. 이 솔로몬 왕도 이런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다 망해가는 주역이 되는 게 솔로몬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한참 막 승승장구할 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명성을 잇는 왕으로서 막 승승장구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자기 성을 짓고 이러면서 주변의 강대국과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흥케 하려고. 그런데 그게 아주 치명적인 실수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성경에는 그냥 얼핏 한 절의 문장으로 휙 지나가 버립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 애굽 왕과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집트라는 강한 나라와 견주는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로써 그는 이스라엘 왕국이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와 동등한 위치에 올라 있음을 만방에 과시하면서 동시에 이집트 왕국을 본받아 예루살렘 왕궁을 건설하려고 계획했다. 아주 선진국, 아주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나라와 견주는 나라가 됐다. 우리도 이 정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 있는 그 거대한 성처럼 그렇게 지려고 했던 게 예루살렘 왕궁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곽들을 다 지을 때까지 바로의 딸을, 이방인의 딸을, 우상의 딸을 다윗성에 살게 했다. 이렇게 한 절로 넘어갑니다. 사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왕과 이들이 정말 견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건 왜 그랬어요? 다윗의 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으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거지 솔로몬처럼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힘을 가지고 그렇게 동등한 나라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결과를 볼 때 솔로몬의 이런 행동의 결과는 어디까지 가느냐? 그의 생애에 쓴 열매를 보게 되는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음란과 우상 숭배의 대명. 예루살렘 성전 근처를 전부 다 우상의 만신전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이래가지고 예전에도 저도 막 어머니가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해서 매번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하더니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가 이런 짓을 하기 전까지는 배울 만한 어떤 그 교훈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그 나라,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나라 이렇게 막 형성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여호수아의 이런 기브온과의 협상, 그 솔로몬의 그런 짓들로 인해서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 솔로몬의 이런 행동이 얼핏 보면은 잘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계속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러나 이게 죄악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일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세대는 드러나지 않지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가면 이 나라는 점점 밑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기준이 바닥을 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건에 대한 이런 식의 안목을 가지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했던 이 시내산 규례, 그 법도,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명하셨던 그 명령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했던 시내산의 율법의 이유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 바르고 세밀하게 알아둘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야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해도 목사가 됐든 뭐 지도자가 됐든 뭐 예언자가 됐든 그 사람들이 뭘 잘하고 있는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에서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고 용납을 하니까 그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장의 기본 사건 기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라는 통찰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수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얼마나 우리는 정말 성실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는가. 그래서 매일의 묵상 속에서, 우리의 나눔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 나눠가며 다른 분별력을 가지는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잘 묵상을 해도 여러분들이 왜 셀로 모여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로 모여야 되고, 왜 우리는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교회가 주신 사명을 타협하지 않고 이루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대로 세상의 문화와 대충 버무려서 뭐 이렇게도 하고 저교회도 이렇게 하고 이 교회도 저렇게 하고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편리한 쪽으로, 무마시키는 쪽으로 갈 때 어쩌면 지금 사람이 더 복잡거릴지도 모르죠. 더 많은 사람이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갑니다. 힘을 잃어갑니다. 지금처럼 이런 웅장한 이 교회들을 만들어놓고 이제 불과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를 어떻게 처분할까 고민하는 일들이 생기죠.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우리 선배들이 그 눈물과 노력 속에 제가 볼 때 처음부터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3, 4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가 제2의 이스라엘이 아닐까라고 싶을 만큼의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부터 들어왔던 기복신앙의 그 결과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건물대로 지어놓고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이 교회 건물들을 이단들에게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가고자 하는 이 일에서 우리가 자꾸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대충 이렇게 편하고 쉬운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이 교회는 어느 교회든 간에 지금처럼 겉은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지는 모르나 전혀 그리스도인 속에 힘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세속의 물욕과 세속의 음란과 세속의 모든 풍토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재미를 추구하고 즐거움만 찾는 그런 교회, 그런 문화로 그래서 결국은 다 분열되는 곳으로 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리더들 이 기부원의 사건이 말해주는 영적인 전쟁의 방법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야 되는 이 십자가의 군대로서 사명과 가치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자꾸 핑계대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기라고 오늘 우리를 세우셨기에 그 환경을 이기고 주께 나와 우리에게 주신 생명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장에 이렇게 기브온 족속의 사건이 이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10장을 보면 그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이 지역 남부 지역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 그리고 11장 12장은 북부 지역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빠르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남부 지역과의 전쟁은 가나안 족속을 배신하고 자기들만 살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을 속였던 기브온 이 히비 족속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왕, 여기는 여부스 족속이 거하던 땅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을 배신한 이 기브온 족속을 다 먼저 짓밟으려고 가나안 남방 지역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함께 연합해서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이런 아무리 뭐 강하고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온 이 남부 땅에 있는 이 전체 나라들이 함께 자기들을 치려고 한다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을 동맹했다라는 빌미로 결국 여호수아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다행히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를 이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런 전쟁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도우심이 있죠. 전쟁 중에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서 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살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연에 의해서 죽었고 심지어 태양이 기브온 상공 중천에 머물러 태양이 하루 종일 그 중간에 떠서 지지 않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가지고 또 이제 뭐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가지고 변증하는 일도 있는데 여러분 좀 관심 있고 그러면 한번 여러분 그런 것들에 또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있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뜨리시고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현상들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0장 14절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셨던 날이 없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몸소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은 기본 이런 사건 때문에 자기들을 얼버무리고 가군은 있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신 명령을 잊지 않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든 그런 결과, 자기들이 만든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그 짐은 결국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몸소 싸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외국에 와서 외롭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마 그게 우리 현실이겠죠.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거기다 몸까지 아프면 정말 서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헛된 것을 찾지 마십시오. 적들이 연합해서 떼거지로 몰려온다고 해도 오히려 이런 위기가 이런 외로움과 이런 쓸쓸함과 이런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이 기회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천 명을 감당하는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을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머물러가고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함께 셀 모임에 함께 1대1에 함께 예배에 나오기로 했다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서라도 이곳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빛된 모습이에요. 그 상황이 이렇고 직업이 이렇고 장황이 이렇고 이러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가는 거 그건 휩쓸려가는 인생이에요. 지금처럼 변명과 핑계와 여러분의 합당한 이유를 갖고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은 영적으로 떠밀려가는 인생이 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군함이고 항공모함이라도 엔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나룻배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를 젓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면 항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항해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표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면 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모든 약속 속에 수많은 핑계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약속들. 그런데 마음이 편하다. 화인 맞은 양심인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돌이켜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이겨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의 남부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전쟁이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요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전쟁 지역과 뭐 여러 지명들을 이렇게 속속히 잘 속독들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자꾸 소홀하게 될 수 있어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처럼 충분히 지도를 가진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니까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이 지도를 잘 참고해서 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11장에서는 이제 이 북방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북부 지역에는 하솔성의 야빈이라는 이 왕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이 북부 지역의 군대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갈릴리 바다보다 더 위쪽에 있는 메롬이라는 지역으로 모이게 됩니다. 보통 연합을 주도하는 왕들은 그 지역의 크고 강한 족속들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모았을 겁니다. 1세기에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같은 경우 당시 그들에게 30만 명의 정예 보병, 그리고 1만 명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명의 병거 부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전쟁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 열세고 패배의 원인이 커진 상황이죠. 그러나 이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길 거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 이걸 믿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돼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고 힘을 얻습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고 적들의 숫자를 볼 땐 어마어마한 엄청난 병력이었는데 그보다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과 내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이기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적들이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기습 공격을 해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들 스스로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기습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했는데 더 적극적인 순종을 했다. 그로 인해 믿음의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전쟁이 큰 전쟁이 전체적으로 가나안은 다 이제 정복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일일이 막 다 찾아다니면서 전쟁을 했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출혈로 심했을 건데 오히려 이 적들이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뭉쳐서 달려오니까 순식간에 아주 이걸 끝내버리는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이런 기록을 보면 거의 7년의 시간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9장부터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여기 지금 12장의 이 이야기까지 따져보면 7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장에는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31명의 왕,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속에 31개 나라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31명의 왕을 죽이고 그래서 온 가나안 땅을 결국은 길을 꺾었다. 이제 세력을 완전히 잡았다. 그렇게 비록 짧은 두 장에 거쳐서 전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건적으로는 6년에서 7년이 걸리는 이런 얘기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비록 이렇게 전쟁은 끝났으나 각 곳곳에서 저항하고 끝까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들이 행해 갔는가라는 걸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